시편 45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45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44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주시고 싸워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지금 읽은 45편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내용에 이어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주신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혹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래서 붓끝으로 또 내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노래를 이제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다 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도대체 왕이 어떤 모습인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왕이 행하는 일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행하시는 일. 그래서 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맞추어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돼요. 첫 번째 내용은 2절이에요. 2절을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니까 왕이 어떤 존재냐면 보통 사람들도 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야 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막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것은 왕이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왕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입술에 담고 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왕의 입술 가운데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나중에 왕을 세우자는 논의가 일어나면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왕의 자격 조건 혹은 왕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왕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뽑아야 된다. 하나님 선택한 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관련된 자격 조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번째로는 왕은 말이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이나 다른 곳에 자꾸 돌아다니는 거기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안 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지금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자기 앞에 두고 평생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거냐면 물론 뒤에 가면 전쟁터에 나가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표현이 나온 것처럼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하냐? 2절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왕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 용사여, 이제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래서 칼을 찼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차는 겁니다. 또 왕이 영화와 위엄을 입는다는 것은 옛날엔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 이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냥 개털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낫 곡괭이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왕들이나 귀족들은 갑옷을 탁 챙겨 입었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일반 평민이고 누가 귀족이고 누가 왕인지 딱 보면 압니다. 갖고 이 온 무기도 다르고 입고 있는 군장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왕의 위엄, 영화 위엄을 입으셔서 왕이 입는 그런 갑옷을 잘 챙겨 입으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또 일반 평민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하지만 병거에 왕은 다 올라타죠. 여하튼 이런 칼을 차고 입고 또 병거에 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 전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왕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4절 중간에 보시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손에 능력을 주세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왕이 평상시 자기 오른손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그 오른손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대단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원수의 염통을 뚫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이건 물론 왕이 하는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왕은 도대체 왜 전쟁터에 나가는 걸까? 물론 자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바로 왕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8절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 뒤에 보시면 7절. 마찬가지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왕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사람, 정의대로 행동하는 사람, 악을 징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7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 침향, 육기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러니까 왕이 정의대로 행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통치를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한 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왕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는 정치를 행하고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시고 현악이 궁궐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앞부분 1절부터 8절에 보면 왕과 관련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두 번째는 왕은 전쟁터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 승리를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로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고 정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이 부른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부른 시편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왕을 보내셔서 통치하시잖아요. 왕을 보냈는데 그 왕이 이런 모습. 첫 번째로는 은혜를 머금은 입술. 두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대로 정치를 행하는. 이런 통치자를 가진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통치자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 우리에게 이런 통치자를 주십시오. 이런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런 통치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또 없겠죠. 이건 비단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또 이건 물론 신앙적인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일반적인 세속적인 통치자도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과연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통치자를 달라고 또 이런 왕을 달라고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가 모쪼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직분자들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직분자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이런 귀한 직분 맡겨주심을 생각하고 이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가장 풍성하게 은혜로운 입술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고 주께서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를 향하여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또 악을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고백과 찬양이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히 주님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와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참 아름다운 청지기로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